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사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이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인스. 연락처는 408-718-8602, 408-718-860입니다.
지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방금 광고 들으시는 동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요?
내일 스위스의 아주 굳게 닫힌 회의실 문 뒤에서 오가는 악수 한 번이 며칠 뒤 밤 1시에 산타클라라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의 퇴근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아, 굉장히 거시적인 국제 외교랑 당장 내 앞에 로컬 대중교통을 연결하시는군요.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거대한 국제 외교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베이 지역의 월드컵 응원전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수면 아래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실선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의 기계장치들을 오늘 낱낱이 해부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 접하는 뉴스들이 각각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죠?
네.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금융시장의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행정 인프라, 이런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내는 마찰음들이거든요.
마찰음 표현이 확 와닿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하나의 선명한 지도로 딱 그려보시면 앞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완전히 다른 해상도로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지도의 첫 번째 좌표, 스위스 뷰르겐슈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이죠. 이곳에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후속 협상이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위기가 한풀 꺾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유화적인 분위기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외교 테이블 세팅으로까지 이어진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전에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솔직히 이 협상에서 당장 내일 무슨 엄청난 평화 조약이 체결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잖아요.
뭐 거의 제로에 갔죠.
그런데도 왜 글로벌 시장은 이 그냥 일정이 잡혔다는 사실 하나에 이렇게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외교 협상을 평화 조약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과물이 전부가 아니다.
네, 지금 글로벌 원자재 시장, 특히 국제 유가 시장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아, 막 기계들이 알아서 사고파는 그 시스템이요.
맞아요. 이 알고리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력 충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그리고 아예 개선조차 불가능한 돌발 변수를 제일 무서워하죠.
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을 싫어하는군요.
네. 만약 중동 상황이 악화돼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해상 물류의 목줄이 막혀버리면 유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솟거든요.
그러면 뭐 전 세계 항공 운임이나 해상 물류비 폭등으로 바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인사들이 스위스에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그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아, 치명적인 군사행동은 안 할 거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런 돌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의 알고리즘한테는 무슨 대화를 나눴냐 하는 내용보다 양측이 협상장에 딱 묶여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일종의 리스크 지연 장치로 작동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쟁 발발이라는 변수가 단기적으로 차단되니까 원유 선물 시장에서 막 베팅하던 자본들이 일단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매도 포지션을 거두면서 유가가 안정화되는 메커니즘이네요.
네. 단기적인 지정학적 발작을 막는 데는 대화의 내용 못지않게 이 형식 자체가 강력한 시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숨을 구른다는 게.
하지만 원유 시장의 이런 아슬아슬한 안정세와는 별개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훨씬 더 본질적인 균열이 다른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딘가요?
바로 중국과 G7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 광물 통제권 전쟁입니다.
아, 핵심 광물이요. 이거 우리 동네 실리콘밸리랑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젠가 게임 같은 거예요.
젠가요? 나무 블록 빼기 게임이요?
네, 이란이라는 블록이 유가를 막 흔든다면 이번엔 중국이 핵심 광물이라는 가장 밑동에 있는 중요한 블록을 꽉 쥐고 흔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약간 변동성 높은 액체 자원을 쥐고 있다면 중국은 전기차나 반도체의 뼈대가 되는 아주 단단한 고체 자원을 무기화하고 나선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G7 국가들이 희토류나 연구자석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네, 자국의 수출 통제는 국제 기준에 완벽히 부합한다면서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베이지역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 회사 주가나 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영향을 넘어서서 당장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원가 명세서, 이른바 봄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안입니다.
헉, 그 정도인가요?
중국이 수출 통제를 걸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교묘해요. 대놓고 우리 이제 무역 안 해 이렇게 끊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한 행정적 지연을 사용하죠.
아, 서류 처리를 막 미룬다거나.
맞아요. 수출 쿼터를 슬쩍 줄이거나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갑자기 신설하는 식이죠. 겉으로는 우리는 국제 기준 준수한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공급량을 꽉 쥐고 통제하는 겁니다.
희토류나 특정 연구자석은 배터리 모터 아니면 반도체의 정밀 공정에 완전 필수 요소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하드웨어, 모빌리티, 딥테크 제조사들은 당장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리겠네요. 완전 셧다운 리스크.
네. 부품 하나가 안 들어와서 수만 대의 전기차 출고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진짜로 벌어지는 겁니다.
와, 글로벌 자원 패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충돌이 결국 우리 지역 기업들의 실적을 깎아먹고 나아가서는 고용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기업들을 짓누르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현실이랑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표가 방금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전월 대비 무려 0.9%나 증가했어요. 경제 기사들 헤드라인 보면 아주 난립니다. 자동차 판매도 껑충 뛰었고 휘발유 지출도 늘고 뭐 주식시장 랠리에 세금 환급까지 겹쳐서 미국 소비자들 지갑이 아주 탄탄하게 열리고 있다. 경제가 튼튼하다 이렇게 호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사만 보면 참 살기 좋아진 것 같죠.
네, 솔직히 저 이 0.9%라는 숫자 보면서 뭔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당장 마트만 가봐도 살인적인 물가표에 주변 분들 팍팍한 살림살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말 돈이 남아서 지갑을 활짝 열었을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읽을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아, 역시 함정이 있었군요. 이 화력 지표 안에 인플레이션 거품이 낀 거 맞죠?
맞습니다. 0.9% 증가라는 숫자는 단순히 총 결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이지 사람들이 물건을 더 풍족하게, 더 많이 샀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물건 개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
네, 이 지표 내부 구조를 좀 뜯어보면 자동차 구매가 증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필수 불가결한 휘발유 지출이나 식료품 가격 자체 상승이 총액을 밀어올린 착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10% 올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0.9% 더 긁어야만 기존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기존보다 못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돈은 더 드는 상황인 거죠. 거시적 숫자랑 체감 경기를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겉보기엔 소비가 막 늘어난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상용 발전기에 남은 예비 연료를 들이부으면서 간신히 집안불을 켜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밖에서 보면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지만 안에서는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연료마저도 내 돈이 아니라 빚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로이터통신 심층 분석 같은 걸 보면 저소득층이랑 중산층 가계의 신용카드 의존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요.
와, 결국 빚잔치네요.
네. 잉여자본이 생겨서 투자나 사치재를 소비하는 고소득층 데이터가 평균값을 쫙 끌어올리면서 지표 전체를 화려하게 포장해 주지만
밑바닥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생활비 충당형 부채가 쌓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가 이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 완벽하게 숨어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이렇게 경제 지표의 왜곡을 짚다 보니까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과 개인의 절박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또 다른 현장이 떠오릅니다.
어디죠?
바로 연방대법원입니다. 다음 임기부터 연방대법원이 이민법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장기구금 관련 사건이군요.
네, 추방 절차에 회부된 비시민권자를 개별적인 보석 심리 기회도 주지 않고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적법 절차에 부합하느냐, 이걸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이민정책 찬반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나, 그 헌법적 한계선을 긋는 사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망황인 건가요?
현행 이민법 시스템 하에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추방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구금시설에 수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민법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행정적체입니다.
아, 재판이 밀려있다는 거군요.
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이 수년씩 지연되는 거죠. 단지 행정적인 심리를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형기보다 더 긴 시간을 구금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적인 포인트네요. 무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복역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신분 문제를 정리하려고 기다리는데 수년간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도주 우려가 없다거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소명할 수 있는 보석 심리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채 말이죠.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는 이들이 풀려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무 구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죠.
이거 연방대법원 성향에 따라 결과가 확 갈리겠는데요.
네,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 어떤 논리적 결론이 나올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베이지역 한인사회가 이 뉴스를 정말 민감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부터 유학생 영주권자 등 수많은 이민자들이 경제의 실질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망명 신청자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수많은 이민 커뮤니티 전체를 대하는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직접적인 추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겠네요. 국가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절차적 권리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걸 대법원이 합법화한다면 결국 시스템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들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커뮤니티 전반을 위축시킬 테니까요.
정확히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글로벌 물류 알고리즘, 거시경제 지표의 함정,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행정시스템 병목현상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의 한계가 당장 이번 주말 우리 종대 베이 지역의 물리적 현실에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시험받는 현장이 있습니다.
아하, 드디어 거대한 논의가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위로 내려왔군요.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맞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경기 직후에 VTA, 그러니까 산타클라라 밸리교통국 시스템이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뉴스에서 엄청 크게 다뤘죠.
근데 숫자로 보면 참 묘하더라고요. 이날 경기 후 심야 시간대에 VTA 이용한 승객이 39,592명으로 2020년도 들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송 기록을 세웠대요.
오, 4만 명 가까이 실어날랐다는 건 대형 행사 수송 역량을 확실히 증명한 거네요.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드웨어적으로는 막강한 인프라를 증명한 셈인데 정작 현장의 밤공기는 원성과 짜증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저는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동네에서 올해 제일 큰 하우스 파티를 열어놓고 정작 파티 끝나고 손님들 집에 갈 버스 시간을 아무도 안 알려준 꼴 아닌가? 약간 그런 기분이요.
기가 막힌 비유네요. 인프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불일치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시스템 실패 사례입니다.
기차나 선로 같은 하드웨어는 준비됐지만 운영 매뉴얼이 문제였다.
네. 행사 주최 측의 타임라인과 지역 행정기관의 운영 매뉴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전혀 호환되지 않은 거죠. 밤늦은 경기 직후인데 VTA 서비스는 정규 스케줄대로 새벽 1시에 기계적으로 딱 종료되어 버린 겁니다.
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라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낯선 도시에 온 수만 명의 팬들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안내할 표지판이나 전광판 안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팩트입니다.
와, 진짜 혼선이 엄청났겠네요. 현장 직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심야 환승이나 현장 안내 체계, 보안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가올 한국팀 경기를 앞두고 VT의 스케줄을 미리 좀 찾아봤는데요. 솔직히 열차 몇 대 더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병목 현상이 다른 곳에 있죠?
네, 열차 안이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우왕좌왕하는 승강장 앞 통제선이 진짜 문제거든요. 언어랑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수만 명의 군중이 앱 하나의 의지에서 어두운 역사를 헤매면 이건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니라 완전 안전 문제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지역 행정당국이 가장 뼈아프게 복기해야 할 대목입니다. 글로벌 대형 이벤트를 유치했다는 건 단순히 경기장 빌려주는 걸 넘어서 도시 전체의 신경망을 한시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이 지역 커뮤니티의 로컬 월드컵 열기 자체는 정말 뜨겁습니다.
분위기 엄청나죠, 요즘?
네, 특히 산호세 산페드로 스퀘어 지역은 대형 스크린이 딱 설치되면서 대형 응원전의 거대 베이스 캠프로 변모했는데요. 개막전 때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도심을 꽉 채웠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네요.
앞으로 이어질 한국전 경기 일정 때는 한인 주민분들 다 모여서 완전 붉은색으로 물들 텐데 열기가 정점을 찍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용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오, 꿀팁인가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한정된 도심구역에 모였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 상권과 치안 시스템의 엄청난 변동성을 만듭니다. 시 당국도 대형 스크린 주변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도심 인파 대비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아, 군중 밀집 관리요?
네. 이 시점에서 주민 여러분과 주변 상인분들은 단순히 응원 장소를 찾는 걸 넘어서 철저히 스스로가 로컬 물류 매니저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응원복 챙겨 입고 우르르 몰려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 입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응원 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운행 종료 시간을 분단위로 체크하시고요. 플랜 B로 라이드 쉐어링 픽업 포인트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까지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아, 우버나 리프트 부를 장소까지요?
네. 인파가 몰리면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려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와, 통신망 과부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경기 이기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앱이 먹통돼서 깜깜한 거리에서 길 잃으면 완전 악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도 식음료 재고 관리나 직원 퇴근 동선, 주변 상권의 변화 등 인구 폭발이 가져올 물리적 타격과 기회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번 주말 계획을 재수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연결고리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저 멀리 스위스의 외교협상 테이블에서 유가가 안정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중국의 핵심 광물 갈등이 베이지어 기업들을 조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쫙 훑어봤고요.
그 불안정성이 결국 미국 소비자의 지갑에 그 0.9% 지표 이면에 비주로 얹히는 과정도 다뤘죠.
맞아요. 그리고 연방대법원 이민자 구금 사건을 통해 법적 시스템과 인권의 충돌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시스템의 민낯이 당장 이번 주말 우리 베이지역의 월드컵 교통체증과 응원전에서 어떻게 폭발하는지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네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일정과 장소가 완벽하게 기획되어 있는 월드컵 축구 경기 하나에도 우리의 로컬 인프라가 이렇게 삐걱거리며 혼선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단절이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외교 무대의 거대한 충격이 수면 위로 터져 올랐을 때 우리의 일상과 경제 시스템은 과연 이 비대칭적 충격을 버텨낼 유연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와, 정말 겉보기엔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는 거대한 젠가탑이 사실은 얼마나 얇고 예민한 밸런스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네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볼 문제죠.
이번 주말 산페드로 스키런거리 음원에 가실 때나 혹은 꽉 막힌 퇴근길 운전대 앞을 지킬 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거대한 시스템의 나비효과를 한 번쯤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